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군은 오늘 타이완 인근 해역에 군함과 군용기들을 전개한 가운데 이틀째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중국 인민해방군 전력이 타이완 해역의 실질적인 붕괴선인 중간선을 넘었다며 매우 도발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군은 중국군에 무선경고를 보내는 한편 항공순찰전력과 해군함정, 해안지대 미사일 체계가 경계태세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수전창 타이완 행정원장은 이날 타이완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대표한다며 옆집의 악한 이웃이 우리의 문간에서 무력을 과시하고 군사훈련을 통해 제멋대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수로를 방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어제 타이완을 겨냥한 무력 시위 일환으로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이 중 일부가 타이완 상공을 가로질러 타이완 동쪽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중 다섯 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앞으로 수일 동안 이런 반응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 항공모함이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타이완 해협 주변에 며칠 동안 더 머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미사일을 포함한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군의 군사훈련은 중대한 갈등 고조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프노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블링컨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과잉 반응을 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구시로 타이완 해협과 그 주변에서 도발적 군사 행동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어제 중국군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과 관련해 중국이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미국은 일본과 강력하게 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을 방문 중인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중국은 미국 관리들의 타이완 방문을 막는 것으로 타이완을 고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그들은 타이완 관리들이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 하겠지만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는 것을 막아 타이완을 고립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을 인종 학살로 규정하고 중국의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상업적 이익 때문에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전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도덕적 권위도 잃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어제 마약 소지 혐의로 구금된 미국 여자 프로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 씨에 대해 9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러시아 법원은 그라이너 씨에게 100만 루블, 미화 약 16,700달러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라이너 씨가 아내와 사랑하는 이들, 친구와 팀원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라이너 씨와 러시아에서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전 미 해병대 출신 폴 웰런 씨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그라이너 씨는 지난 2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러시아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당시 그라이너 씨의 가방에서 대마초 추출류가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그라이너 씨에 대한 유죄 선고가 미국과 러시아 간 죄수 교환을 위한 새로운 협상의 문을 열지 여부는 러시아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러시아가 테이블 위에 있는 제안을 받아들이길 원한다는 입장이라고 커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의 흑해 휴양지 소치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의 이번 회담은 앞서 지난달 19일 푸틴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해 3자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보름여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5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무력으로 변화를 노리는 중국의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북한이 주장한 데 대해 타이완 주권에 대한 폄훼라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미국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라며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끼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 최고 25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열리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회의에서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력 시위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의 위기를 조성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국 외교장관은 일련의 회의를 통해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미국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have an abiding interest in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We oppose any
블링컨 장관은 특히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 미중 3대 공동성명, 6대 보장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위기를 만들거나 공격적인 군사 행동을 늘리려는 구실을 찾으려 하지 않길 바란다며 우리와 세계 각국은 긴장 고조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 등 누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최근 며칠간 중국 측 상대들과 접촉하려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연락을 취했다며 양안의 안정 유지는 아세안 내 우리의 모든 동료들을 포함해 역내 모든 국가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군은 4일 타이완 주변에 총 1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다연장 로켓 등 장거리포 타격 훈련도 실시하는 등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맞서 예고한 군사행동을 강행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일련의 연쇄 회동에서도 타이완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4일 블링컨 장관이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 만나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를 위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브라마니암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밖에 4일 스리랑카 외무장관, 카타르 외무장관, 캄보디아 총리도 만났습니다. 아세안도 4일 성명을 내고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 고조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세안은 타이완 해협의 정세 불안은 강대국들의 판단착오와 심각한 대치를 비롯해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사자들 간 평화적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4일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도 열렸습니다. 참가국들은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 보건협력, 지역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입장을 견지하겠다며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도 적극 참여해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e ASEAN Plus 3 is indeed well positioned to once again harness the power of joint action in dealing with new and emerging threats.
박 장관은 아세안 플러스 3는 이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 행동의 힘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한국은 계속되는 공급망 장애, 광범위한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조치를 규정한 신규 5개년 계획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협력계획을 채택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의에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ow, I think now is the time to address these challenges in a coordinated manner. And it is even more important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 free and open.
하야시 외무상은 모두 발언에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하야시 외무상이 블링컨 국무장관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 아세안 플러스 3를 동아시아 협력의 주된 통로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주요 7개국 G7 공동 성명을 이유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한국의 박진 장관은 이날 하야시 외무상과도 별도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박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양국 간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과 양국의 현안,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앞으로 양국 간 협의를 가속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아세안 외교장관들과의 회의에서는 전략적 대화 강화 의지를 밝혔고 특히 북핵 문제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을 단념시키며 외교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총체적이고 균형된 접근법을 취해나갈 것이라며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박 장관은 뉴질랜드 외교장관과도 한반도와 영내 정세를 논의했고 이때 뉴질랜드의 나나이아 마후타 장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일부터 5일까지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는 초청받지 못했으며 나머지 9개 아세안 회원국과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총 27개 나라 대표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5일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특히 ARF는 북한이 참석하는 유일한 영내 안보 협의체이며 두 회의 모두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 영내 주요 국가가 대거 참여합니다. 한국 언론은 북한 대표로 ARF 회의에 참석하는 안광일 북한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 겸 주 인도네시아 대사가 4일 환영 만찬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타이완 정부는 북한이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비난하며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타이완 주권에 대한 폄훼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법치를 이룬 타이완은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과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최근 타이완 방문과 관련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조앤우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4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며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북한 외무성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엄중히 반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이완 외교부는 타이완의 국가 주권을 폄훼하는 북한의 부당한 성명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대변인은 타이완 외교부는 타이완이 주권 독립국이며 타이완과 중국 정부는 상호 예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이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현재 상태라며 타이완이 이룬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법치의 성과는 권위주의적인 중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대변인은 타이완 국민에 의해 자유롭게 선출된 정부만이 세계에서 타이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타이완과 다른 나라 사이의 교류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외무성의 망언은 중국의 허위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폄훼하는 것으로 타이완 외교부는 이 발언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중국 정부의 장기적인 위협에 맞서 타이완 정부와 국민들은 단결을 통해 강력한 각오로 저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은 국가 안보와 인도태평양 영내 안정, 평화를 수호하는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타이완이 지키고 있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시스템은 물론 인권과 법치주의의 보편적 가치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중국의 권위주의적 팽창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앞으로도 민주적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제도를 확고히 수호하며 국가 안보와 국제 질서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것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현 상황은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 간섭 행위와 의도적인 정치 군사적 도발 책동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화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타이완은 중국과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부분이며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2일 성명을 통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자주권과 영토 보존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펠로시 의장의 이번 방문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타이완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북 억지 약속과 함께 미한 관계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이 중국 때문이라면 실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4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대외정책에서 아시아를 중시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인권 우려 등 그동안 펠로시 의장이 관심을 쏟았던 영내 사안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의 한국 방문에 대해선 대북 억지 약속과 함께 미한 관계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Substantively, I think that it reaffirms America's commitment to the pivot to Asia, the central importance for the 21st century of this region to the United States.
미첼리스 전 실장은 펠로시 의장의 비무장지대 내 공동 경비구역 JSA 방문에 대해 북한의 어떤 침략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한국 전쟁 이후 성공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억제했다며 우리가 함께한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그 덕분에 우리는 중요한 다른 현안에도 관심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타이완 방문에 이어 3일 밤 한국에 도착한 펠로시 하원 의장은 4일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과 회동했습니다. 두 의장은 회동 후 발표한 공동 보도문에서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강조하고 국제협력과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 동맹이 군사안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마크 투콜라 전 주한 미국 부대사는 펠로시 의장의 방한과 관련해 하원 의장의 해외 방문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순방지는 대외 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with some people imagining wrongly that there's a U.S. preoccupation with Ukraine and sort of taking our eye off the Northeast Asia.
투콜라 전 부대사는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몰두해 동북아시아에서는 눈을 떼고 있다는 일부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서 하원 의장의 이번 순방은 영내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방문에 대해선 한국의 새 정부와 여전히 관계를 구축하는 시기인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미한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의회 차원의 이해를 얻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이번 방안에서 북한 문제와 더불어 미국의 인프라법, 첨단 기술, 공급망 협력 등 경제 협력이 비중 있게 언급된 데 대해 더 이상 국가안보와 경제기술 문제가 별개가 아니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논의 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따른 후폭풍 때문에 한국 방문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미한정책국장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중심은 한국이 아닌 타이완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South Korea was the centerpiece of the trip. I think it's pretty clear that Taiwan was the centerpiece of the trip.
특히 펠로시 의장의 방안보다는 타이완 방문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다만 펠로시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의 역내 관심 사안에 대해 생각이 같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한다는 접근을 지지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방문에서도 포괄적인 미한 관계와 발전 방안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민간단체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는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아시아 동맹국 파트너들과 더 활발하게 관여할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원 의장은 미 정부와 별개이며 독립적인 의회를 대표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미한 관계에서 모든 측면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자는 특히 펠로시 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안보 문제는 물론 기술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좋은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 국회와 나아가 한국 대중들과 관여하기 최상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의 한국 방문에서 제기된 의전 논란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한국에서는 펠로시 의장이 3일 밤 입국할 때 한국 측 의전 관계자가 아무도 나가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한국 국회 측은 양측의 사전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펠로시 의장과 전화 통화만 하고 직접 만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일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토콜라 전 부대사는 펠로시 하원 의장은 만나는 상대의 급보다는 논의 내용에 더욱 관심을 둘 것이라며 이 같은 논란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No, Speaker Pelosi will be more interested in the substance of the conversation.
하지만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한국 대통령실 측의 이중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decision not to meet with Speaker Pelosi when she arrived in Seoul is a double mistake.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미국의 고위 인사이며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관련해 한국이 필요할 때 목소리를 높여줬던 인물임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것은 미한 관계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그러면서 그 의도가 중국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의전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이런 실수가 전반적인 미한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ill not have a lasting impact on the overall relationship.
스나이더 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휴가 때문이었다면 괜찮지만 중국의 눈치를 본 것이라면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의 최근 관심사는 펠로시 의장과의 회동 여부가 아니라 사드 3불 등 이전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접근법을 유지할지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초청으로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고 9일엔 산동성 칭다오에서 왕 위원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한중 관계와 한반도 그리고 지역과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은 윤석열 정부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이며 상호 존중에 기초한 대중국 관계의 재설정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양국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와 관련해 추가 배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한국 정부의 기존 3불 정책 유지 여부,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촉발된 타이완 문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인 이른바 칩4의 한국 참여 여부 등 민감한 현안들을 놓고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국가로 꼽았습니다. 레이 국장은 4일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지난 2년간 FBI는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한 사이버 행위자들이 디지털로 연결된 세상에서 미국인들의 안전, 보안, 신뢰를 위협하는 것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사이버 작전을 이용해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연구를 겨냥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의 솔라윈스 해킹, 중국의 이중기술 습득, 이란의 사이버 상에서의 미국 선거 개입 시도 등을 국가 주도 사이버 공격의 예로 꼽았습니다. 레이 국장은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과 범죄자들의 활동을 더욱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하며 최대한의 효과를 위해 법 집행과 정보 능력을 통합해 사이버 적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이 새로운 악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온라인 업체 구글과 AOL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고 있다는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의 수법과 유사한데 미국과 유럽, 한국에서 북한과 핵무기 문제 등을 다루는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기반의 사이버 보안업체 볼레시티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날카로운 혀를 뜻하는 샤프텅이라는 북한 해커 조직이 웹브라우저에서 이메일을 해킹하는 새로운 수법이 상세히 기술됐습니다. 북한 정부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해킹 조직은 웹브라우저에서 악성 소프트웨어, 즉 멀웨어의 일종인 악성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글과 AOL 이메일 사용자 계정 내 첨부 파일 등을 훔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해커 조직의 수법은 김숙희로 알려진 북한 해커 조직의 절도 방식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샤프텅과 관련된 대부분의 보안 사건에서 악성 구글 크롬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확장 프로그램이 발견됐으며 이런 멀웨어에는 샤프 엑스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만 샤프 엑스트는 사용자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지 않고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근해 첨부 파일과 같은 데이터를 직접 훔친다는 점에서 김숙희의 기존 악성 확장 프로그램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해커 조직은 멀웨어에 감염된 컴퓨터 등에서 확장 프로그램 설치에 필요한 파일을 수동적으로 빼낸 뒤 윈도우 시스템에 침입해 브라우저의 기본 설정과 보안 설정을 바꾸는 과정 등을 통해 샤프 엑스트를 수동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샤프텅은 북한과 핵 문제, 무기 시스템 등을 다루는 미국, 유럽, 한국의 단체 관계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볼레시티는 보고서에서 처음 샤프 엑스트를 발견했을 땐 수많은 버그를 포함한 초기 개발 도구인 것처럼 보여 미성숙한 도구인 것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자는 멀웨어 배포를 통해 여러 피해자로부터 수천 개의 이메일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확장 프로그램은 꽤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한국이 최근 폴란드에 무기 수출을 늘리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밀착 행보를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아시아와 유럽이 이런 협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상원 의원은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들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인호프 의원은 3일 트위터에 한국이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 같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아시아와 유럽 두 지역의 주요 안보 파트너들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 무기고를 재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노프 의원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연대에 맞서 아시아 동맹과 유럽 동맹의 결속을 꾀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업계는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현대노템, 하나디펜스, 한국항공우주 등 한국 방산업체들로부터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1년 3개월 만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유죄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문철명이 북한의 처벌을 우려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북한 정권의 처벌을 두려워하는 문철명의 심리 상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문철명 사건을 담당한 연방검사는 4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개최한 사전 심리에서 문철명 측 변호인이 최근 재판부에 요청한 알포드 플리 합의 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알포드 플리는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는 부인하지만 검찰의 증거를 일부 인정하면서 형량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최근 문철명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를 통한 형량 선고를 바란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검찰과 형량 합의를 이루는 플리 박앤과 달리 유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검찰의 증거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혐의에 적용된 형량을 일부 삭감받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었습니다. 다만 담당 검사는 아직 문철명 측이 검찰에 알포드 플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법무부가 알포드 플리를 인정하는 경우는 피고 측이 검찰에 이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미국 정부가 알포드 플리에 근거한 유죄 인정 합의서를 받을 때에 한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철명 측이 이런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미국에 부드럽게 대하고 협조하거나 혹은 미국의 무언가를 양보하는 데 대해 그의 모국 정부가 처벌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문철명이 미국 사법체계가 불러들인 첫 번째 북한인 피고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가 정식으로 알포드 플리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이를 승인할 권한이 없는 것은 물론 알포드 플리를 반대해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검찰은 현재 문철명 측이 일반적인 유죄 합의는 물론 알포드 플리를 위해 검찰의 협조를 구하는 절차마저 회피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유죄 합의나 알포드 플리 모두 미국 검찰, 즉 미국 정부와 협상이 필요한 만큼 추후 북한 정권의 처벌을 두려워한 문철명 측이 법원에 알포드 플리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지적입니다. 만약 알포드 플리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문철명은 미국 정부가 제기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혐의를 인정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날 담당 검사는 문철명의 형량이 유죄 합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알포드 플리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검사는 법무부는 알포드 플리를 반대하는 오랜 정책을 갖고 있다며 이는 피고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온전히 인정할 때 사법체계가 더 잘 작동한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문철명 측 변호인은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당 판사는 알포드 플리를 다뤄본 경험이 없다면서 약 30일간 이 사안을 조사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문철명의 법원 출석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문철명은 지난해 5월 인정심문을 겸해 열린 사전심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not guilty, 즉 무죄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과 변호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문철명이 격리되고 또 검토해야 할 서류가 많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당초 예정됐던 사전심리를 9번이나 연기했습니다. 문철명은 이날 열린 심리 초반부에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은 듯 직접 영어로 통역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잘 들리냐는 한국어 통역의 질문에 네, 지금 들립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변호인은 화상 방식으로 다음 심리를 진행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문철명도 그것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이후 통역을 거쳐 이런 설명을 들은 문철명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을 새로운 심리일로 잡았습니다. 이때 알포드 플리에 대한 재판부의 허가 여부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돼 지난해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입니다. 검찰은 문철명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위장 회사들을 이용해 미국 달러를 거래하며 북한의 사치품 등을 납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법은 돈세탁 관련 혐의에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벌금 50만 달러 혹은 관련 자금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어 6개 혐의를 받는 문철명에게는 최대 120년의 징역형과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한국 방문을 앞둔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과 관련 국 간의 대화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유엔 대변인실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4일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한반도 정세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이날 일본과 몽골, 한국 방문 일정에 들어간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과 목적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사무총장은 북한과 관련국 간의 대화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추진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개발은 관련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영내와 그 너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북한의 안보리 결정을 준수하고 경로를 대화로 재설정하며 이전의 외교적 노력을 발판으로 삼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실은 다만 사무총장의 한국 방문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이번 방안을 통해 계속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Well, you know, I assume he will condemn North Korea for pursuing a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n violation of man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규탄할 것으로 관측한다는 겁니다. 다만 큰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의문이라며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이번 방안이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유엔 안보리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안보리는 한편에 미국과 유럽의 상임이사국들 그리고 다른 한편에 중국과 러시아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4일부터 일본과 몽골, 한국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히로시마에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확산과 연관돼 있는 두 나라, 한국과 몽골을 방문할 것이라며 몽골은 북한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오는 6일 일본 히로시마시에서 원폭 투하에 따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평화 기념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평화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며 현직 유엔 사무총장이 자리하는 것은 12년 만입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이 자리에서 2차 세계대전의 모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핵무기 비축량을 신속히 감축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오후 낙인 후렐수후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몽골을 방문한다며 몽골은 스스로 비핵지대를 선언하며 비확산과 군축 의지를 보여준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유엔의 적극적 관여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반인권적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진정서가 유엔에 잇따라 전달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전국 탈북민 연합회 등 한국 내 민간단체들은 최근 엘리자베스 살먼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모리스 티볼빈즈 유엔 비사법적 약식 임의처형 특별보고관에게 2019년 강제 북송된 두 탈북 어민의 행방 확인 등을 위해 북한 당국과 교섭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명예회장은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강제로 송환되는 장면이 영상 등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났다며 이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과 같은 국제인권 규범과 탈북민을 한국 국민으로 규정한 한국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북한으로 지금 끌려갔다. 그러니까 이걸 속히 처형을 중지시키고 이 사람들이 소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아있으면 바로 좀 소환을 해주도록 북한에 아주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 검찰은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북송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북송된 어민들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한국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망명 의사를 밝혔지만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하는 등 망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판단에 따라 그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최근 유엔군 사령부에 탈북어민 북송 당시 장면이 담긴 판문점 CCTV 영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사 측에 관련 자료 보유 여부 등을 문의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요청한 영상은 유엔사가 관할하는 판문점에 설치된 CCTV 화면입니다. 이는 통일부가 얼마 전 공개한 영상과는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당시 현장 상황이 보다 생생하게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9월 북한 측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아들도 최근 살롬 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엔을 상대로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를 고발하는 행동이 잇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 이대준 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훈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인권이 인류 보편 가치인데다 북한 당국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 국가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표명하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주장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북한 정부를 향한 인권침해 비난을 받겠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계속 지적함으로써 북한 스스로도 자제할 수 있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김기훈 변호사는 또 한국 정부가 최근 5년 만에 새로 임명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리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고 이 대사가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인권대사는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입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인 통일의 메아리는 지난 3일 이 대사의 취임에 맞춰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 인권 압박 분위기를 고취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며 악랄한 정치적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전임 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문제에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에서 만일에 문제들이 제의가 되면 과거와 다르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엔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과거처럼 마냥 침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엔에서 공론화가 된다 그러면 북한도 모종의 대응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남바다 사무국장은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탈북민 북송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거질 문제라며 남북 간 소통이 막힌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유엔을 통한 대북 압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주민들의 기본권 문제로 정치화에 휩쓸리지 말고 국제 공론화를 통해 일관성 있게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고 이신화 한국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말했습니다. 또 제77차 유엔 총회에 제출될 북한인권보고서와 결의안에 탈북어민 북송사건도 포함되길 바란다며 국제사회가 공감할 법적 근거를 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4일 이 대사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대사님 반갑습니다. 북한엔 인권에 관한 직책이 없습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하는지 왜 이 직책이 필요한 것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북한 인권이라고 할 때는 좀 광의 의미로 북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 탈북자, 북한의 인권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거기에 또 뭐 위상가족 부분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이러한 인권들의 문제를 국제 공론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국제협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책임주명 어카운터빌리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추적하고 모니터를 하고 그걸 기록하고 그걸 남기는 거죠. 보존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설사 지금 퍼니시 처벌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 공식 문서기 때문에 쓸 수가 있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경종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지도층도 내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그로스 휴먼라이 바이올레이션을 하는 경우는 처벌이 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역시 예방적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입장을 국제사회에서 대변하고 개선을 시도한다면 먼저 탈북민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이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탈북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하나원에도 지금 10명 남짓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이나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많이 있고 또 COI 보고서 4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쓰여있는 부분들도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만으로는 북한 정권을 움직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인간안보를 전공한 학자로서 그 다자외교 안보를 전공한 학자로서 인류 보편적인 그 인권 그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을 바라보는 거를 저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유는 그 인류 가장 보편적인 문제, 또 인류의 기본권 문제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의미가 북한 정권들에게 조금 더 자극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3일 처음으로 화상통화를 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셨습니다. 책임 규명과 관여라는 투출액은 이미 이전 보고관들이 강조해온 것이기 때문에 대사님과도 큰 견해차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뭔가 새롭게 제기된 아이디어나 접근, 희망적 신호가 있었습니까?
이분하고 저하고 한 특이한 얘기 하나는 미국하고의 협조만 얘기하는 순간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나 제 역할은 굉장히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니 보다 글로벌하게 미국, 한국, 유엔 그 세 개를 중심으로 하지만 유럽, 아세안, 또 남미 이렇게 유엔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 글로벌한 공론화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더니 셀머니 자기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랑 루킹 포가 같이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적지 않은 국제인권 전문가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북한인권 실상의 바이블로 불리는 수백 쪽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상황에서 퀸타나 전임 특별보고관이 초기에 북한 방문을 위해 너무 북한 정권의 눈치를 살피다가 시간을 너무 허비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책임규명 등 위원회가 권고한 사안들의 진전이 거의 없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런데 살몬 보고관도 첫 성명에서 자신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정부와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제가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그 비판을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탈북자, 여기 국내에 있는 탈북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단체들한테. 그런데 그 셀몬 부자관이 북한과의 소통을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신탄화를 잇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지는 않는 게 그러한 비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8월 말에 왔었을 때 아마 저희 시민단체들을 많이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경청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저도 좀 제대로 전달을 하고 북한 정권에 플리즈 하려고 원래 있는 그 COI의 취지나 맨데이트 이런 부분들을 관과하면 그거는 오히려 더 큰 실수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해줄까라는 생각을 그렇잖아 하고 있었습니다.
대사 임명장을 받으신 직후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으셨고 국무부도 VOA 논평 요청에 환영과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정부와 앞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그 미국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제일 먼저는 미국도 스페셜 엠보이를 임명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보컬하게 말하는 자체가 미국과 한국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국무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거기인 싱크탱크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 10월 초에 또 무슨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또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인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일관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맡은 대사로서 그 미국이 본인들의 프라이어티가 많지만 그 존경받는 그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유엔 사무총장과 살몬 특별보고관이 다음 달 개막하는 77차 유엔 총회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도 다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탈북어민 북송 문제, 또 한국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 등이 포함되도록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NGO 단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9월 15일인가에 아마 인터파리아먼터리 그 카운슬인가 그게 워싱턴 DC에서 열릴 때 하태경 지성호 의원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국힘당의 의원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그런 부분들을 촉구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예로 저는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시 또 정치화가 된다 그러면 문제니까 왜 그게 국내법적으로 왜 그게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라는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는 노력을 먼저 하고 그 노력에 따라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거기에 공감하고 넣는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고 외부에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 압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북한 주민들 스스로 북한의 변화를 주도할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한다는 권고가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정부도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원론적으로는 그게 어쩌면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의 그 손바닥의 뒷부분, 그 플립사이드도 반드시 저는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지금 유례없이 김정은이 그 주민들 통제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탈북자들이 2025년까지인가 뭐 무슨 그 저기 뭐죠? 국경지대를 휴전선화, 뭐 휴전선화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탈북 루트도 많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전체가 그걸 본다는 게 몰래 봐야 되는데 그 몰래 보다가 잡혀서 더 많은 인권 유린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서 그걸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안전장치를 보장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그 북한 주민들의 더 어려운 상황에 혹시 빠트리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뭐 적극적으로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보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 원칙이나 그 이유나 이런 목적은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많은 사람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제 생각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김아중 전 주중 한국대사는 과거 외교 당국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을 적극 설득해서 임기 중에 탈북민 1,065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탈북 난민 보호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어떤 노력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김아중 대사님 그 부분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만 지금 중국이 예전의 중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UNHCR에서 다른 그 공조 국가들과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UNHCR에서 저는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신화 한국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부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계획과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이다 수장 아이만 알자와이리 사살과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95년 8월 5일 19세기 노동운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독일의 사회주의자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7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20년 독일의 라인주에서 부유한 공장주의 아들로 태어난 엥겔스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평소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엥겔스는 평론이나 시 등을 신문에 발표했으며 지배 계급을 비판하는 글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갔고 물건들은 매일매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는 더 커져만 갔고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엥겔스는 1844년 역시 독일의 사회주의자이며 마르크스주의를 창시한 칼 마르크스를 만나게 됩니다. 엥겔스와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다가 1848년 공산주의자 동맹을 위한 강령인 공산당 선언을 발표합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죽은 후에도 마르크스주의를 보급하고 국제노동운동에 힘쓰다가 1895년 8월 5일 암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1962년 8월 5일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 2부의 모든 것으로 유명한 미국 최고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자살로 보여지는 의문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192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마릴린 먼로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인 마틴 에드워드 모텐스는 먼로가 태어나기도 전에 가족을 떠났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먼로는 보육원과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먼로는 16살 때 제임스 도허티와 결혼하지만 이혼했고 이후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 또 극작가 아서 밀러와 결혼했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마릴린 먼로는 1950년 영화 아스팔트 정글을 통해 연기를 인정받기 시작하고 이후 영화 나이아가라에서 주연을 맡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왕자와 쇼걸,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 돌아오지 않는 강 등을 포함한 다수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큰 인기를 누리지만 1962년 8월 5일 자살로 추정되는 죽음으로 36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